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0일 주의 날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에까지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쉬움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위로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힘에 부치는 어려움에 짓눌려서 살아날 희망마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그분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처신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양심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도 솔직하게 쓰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언젠가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먼저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런 계획을 별 생각 없이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나도 예와 아니요를 한 입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맹세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내 말은 결코 예인 동시에 아니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당신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보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하려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심한 꾸지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일일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민수기 제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함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은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네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 말을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Shining every day all along the way there's a rainbow of perfect love on the land and sea shines for you and me Shining on and on round the great white throne. There's a rainbow of love.
There's a rainbow of love.
With a golden lining.
Pointing to.
It's always pointing.
Heaven above.
To heaven above.
Shining through.
The clouds that gather.
Every cloud.
In stormy weather.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당을 떠날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일에 관하여 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을 굳게 지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권고하였다. 다음 안식일에는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유대 사람들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시샘이 복받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다. 그것은 너가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주를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 지방에서 내쫓았다.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을 통한 구원 진리의 선포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는 자세나 결과는 듣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 증거는 성 전체의 사람들을 움직일 만큼 놀라운 반응을 나타냈지만 예수기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향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게 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하나님께 신실한 이 사람들은 도구로 생명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보다도 훨씬 충만했다고 생각되는 그때의 반응이 이랬다면 오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직한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어떤 시대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역사 때문에 오늘도 말씀은 증거되어야만 하고 같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42절에서 43절 중심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예수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라면 굶주린 사람이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듯이 진리의 선포를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하는 42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말씀을 가진 바울이 회당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아쉬웠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이미 우리도 함께 앞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또 말씀 증거는 단순히 회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파하고 난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43절에 라는 사실로 미루어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한 저들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언제나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거나 아니면 영혼이 진리를 듣는 신령한 쪽으로 짐승과 다른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는 신앙적인 욕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3절 하반절인데 앞의 바울의 복음 증거가 일방적이었다면 더불어 말하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증거된 후에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교제가 귀함을 보여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항상이 중요하고 머물러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엄밀하게 두 가지 장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진노의 자리, 즉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더 잘 어울리고 적합한가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영원토록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시디아 전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가지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다만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밥맛을 잃었다 또는 밥맛이 떨어졌다는 것은 영육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음 주님의 날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오 라는 영적인 굶주림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에서 47절을 중심으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의 시기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이 지난 다음 안식일 날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는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성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자 해서 모였다는 기록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다른 모습과 다른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기적적인 신앙보다 말씀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한편에서는 어둠의 세력도 자신들의 어둠이자 음지의 부흥회를 하는 모습이 유대인들로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5절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을까마는 어둠의 종들에게는 시기심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46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저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도 담대하게 대항했습니다. 생명의 진리,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에 두 사도도 책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6절 하반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우리 각자가 행해라도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이 애써 그 사랑을 거절해버리는 비극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설득되지 않은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 47절 이사야서 49장 6절을 선언하고 맙니다. 같은 경계로 주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등불 삼아서 아직도 불신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8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동족인 유대인들의 바울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거절했지만 이사야를 통한 예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48절 내용인데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자신의 것으로 깊이 다가오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할 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 하반절인데 각 사람의 상태를 미리 아신 하나님은 믿고 순종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기뻐했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이런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49절에 기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음이 좋은 것임을 바로 안다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둠의 세력들은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함을 보게 됩니다. 50절이죠. 만약에 이 귀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는 여인들이었다면 절대로 바울 일행을 쫓아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성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남편들이 이 안디옥에 유지드릴 가능성은 그 성의 유력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습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맛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마지막 52절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대상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지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곳의 구원의 감격은 그 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인한 구원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4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가르침의 내용,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잠언 4장 하반절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준 가르침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너의 심장이 나의 말들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식 말투이면서 상당히 강렬하죠. 히브리어에서 심장은 영어의 경우보다 그 의미의 폭이 넓습니다. 영어에서 심장은 보통 감정을 나타내고 마인드는 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심장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귀중한 가르침을 심장이 간직하라는 충고가 참으로 강력하게 들립니다. 최고의 분실 방지 비결은 심장에 넣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4절 하반절 뒷부분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전달한 할아버지는 자기가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키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풍성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하고 풍성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 즉 양들이 입장하는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 들어서고 그 안에 머무는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몫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잠언 4장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어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직 젊으니까, 늙은 시절에는 이제 늙어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며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돌이켜보면 잠언에서는 배운 내용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가르침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 둘째, 그 가르침을 심장에 간직할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혜를 한번 얻었으면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주변 상황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바뀌면서 지혜가 지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대해 배울 때 성경에서 전해주고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함께 배웠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는데 그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은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배우고 그 지혜를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심장에 잘 간직한 채 용감하고 기쁘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든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타협이 진리와 지혜를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보호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으며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상반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고 하반절에서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모든 것은 취득한 모든 것, 즉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통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영화로워진다는 원리가 6절에 이어 8절에 나옵니다. 옛날 우리말에는 그녀라는 대명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라고 받은 이 대상이 바로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입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품으면 말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듯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남성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듯 지혜를 품고 사는 현숙한 여인은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섬김과 리더십 자체를 성경에서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오겠습니다만 어린이들과 나이 어린 여성들, 그리고 아직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동료 여성들을 위해 교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인 여성이 사회 속에서 출중한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일꾼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끝으로 잠언 4장 9절 말씀은 새번역으로 읽었으면 합니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허황된 명예를 뒤쫓지 않을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구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너무 오래 굳어지고 익숙해진 표현이지만 아시아의 황제나 왕들이 쓰던 구슬 달린 실을 늘어뜨린 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테레트 티프 에레트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또는 화려한 관을 등으로 번역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씌워주는 관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여러 학자들의 성실한 연구가 만나서 히브리인들이 느꼈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귀한 잠언 번역이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감사와 겸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하나씩 배우고 실천에 옮깁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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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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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도시 사람들과 부자 같은 상위 계층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주로 시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사람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 악한 생각과 계획, 점치는 복수를, 부정직과 부자들의 강포, 만연한 타락 등을 경고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가에게 그런 예언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진노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